제가 보는 책 가운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2014년도 1월 달에 특집으로 한국교회 7대 키워드라는 특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 7대 키워드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두 번째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세 번째, 대형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작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넷째, 목회자의 리더십을 회복하자. 다섯 번째, 반기독교적 세태 속에서 변증 목회를 하자. 여섯 번째, 섬김에 대한 바른 철학을 회복하고 실천하자. 일곱 번째, 교회의 상호 연합의 가능성을 찾자. 이런 것으로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왜 이런 특집이 실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하고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진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온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4천여 개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400개 정도.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곳곳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죠. 이제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자유와 민주라는 명목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대적한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결혼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싱글 미니스트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 나홀로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회하는 것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데에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죠. 그래서 애기도 늦게 낳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낳는 가정도 꽤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 대한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내적 요소도 꽤 많습니다. 교회 대형화되죠. 교회가 세습화되죠.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큰 교회들이 세상에 본이 안 돼서 작은 교회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막혀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되죠. 근데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더 하자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한국 가시면요, 교회는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자질 문제가 되려놓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많은 문제도 있기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와서 하는 것도 꽤 많은 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말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노아 때나 바벨론 때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아가려고 하나님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나도 이만큼 놀아가 보겠다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아마 첫날이 첫 주일을 드린 것이 거의 우리가 한 30년 내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금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 다가옵니다. 첫날을 첫 주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시작하면 기업이든 나라든 회사든 목표를 세웁니다. 그죠? 1년 동안.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도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이 그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룩은 뭡니까?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고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카데시, 카도시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separation입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갈라놓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죄와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별된 성,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이 거룩할 성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성전, 성막, 성도, 성물, 성전 기명, 성경, 성민 다 성자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된 사람, 그분께 올려드린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돼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깨끗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구별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거룩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이방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입니다. 믿는다면 명령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가면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you shall do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you shall no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마땅히 죄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다 갑니까?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 거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제가 보겠습니다만 19장에 가면 두 가지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거룩이란 것이 뭐와 관계가 있는가? 정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입은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이 정결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냈던 노예 근성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됐다면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켜나가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정결법을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먹는 문제가 있죠. 부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따라 그거 지킵니까? 대중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는 문제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의학적으로 그것이 프리벤트,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괜히 지금까지 시킨다면 오히려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정결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이 레위기가 신약에 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나중에. 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주변 나라들이 너희보다 하니까 너희는 그걸 따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아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뭡니까? 제사 제도를 주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신약시대, 20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누가 그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까? 라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혈연적인 혈통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장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적으로 혈통적인 그런 것을 허무시고 거룩이라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성민이라는 개념을 바꿨다는 거죠. 이제는 외적으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속사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개념을 바꿨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선택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이제는 혈통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듣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도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성경에서 바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구약시대와 같은 거룩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거룩이 신약시대에도 언급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신약의 거룩의 단어가 무려 230번이나 나옵니다. 230번.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신약에 다 거룩의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이 거룩의 단어가 특별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거룩이라고 연결된 단어는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구약의 코데시, 카다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별된다.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된다. 라는 것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신이 되신다. 구별되신다는 의미가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죄가 없게 하시려고, 죄와 구별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은 구별됐다, 다르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남들하고 다른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어떻게 하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고 절대로 확신하는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뛰어난 것은 뭐냐면 남과 다르게 독특하게 멋진 삶을 살면 그것이 구별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까? 똑같은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대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뭐죠? 성경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독특하게 하는 것이 구별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별됨과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오늘날에 특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 말은 도 닦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선행, 이 수련, 수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특히 요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가. 그 사람들도 구별된 거죠. 우리라고 보면요. 일반 사람은 구별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한 겁니까? 저 가치는 감사하게 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구별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메디테이션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묵상이고 그들은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뭐겠습니까? 자기. 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묵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명상과 묵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 그냥 다른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살아갈 것이며 내가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게 똑같이 간다면, 그죠? 그리고 구별된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니면 1억 천금 벌기 위해서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라리를 사고 갬블링하고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거룩이 아니죠.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 삶도 구별된 삶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 죽는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두 번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육체로 죽는 것이고 두 번 죽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세컨 데스라는 거죠.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 행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편지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구원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붙들었다 함도 아니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예수 처음 오셨죠? 그때는 이미 already에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죠? 이 땅에 모든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와 already but not yet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도 거룩함을 향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ING입니다. ING.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거룩을 다르게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 믿음의 사람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죠.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내가 의롭다고 불러줄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거란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난 것이죠. 그럼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죄가 없는 더 이상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믿음과 칭의와 영화 사이에 끼어 있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별된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별된 삶이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룩 말하기 좋습니다. 거룩한 하나님하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가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애써야만. 예수 믿었습니다. 아, 이제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 가겠지?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스위스 로잔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셰프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세우고 잘 섬겼다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이 젊은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늘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젊은이들 향해서 외친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젊은이들이여,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함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행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행복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행복이라는 것만 찾아보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보니까 거룩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외쳤습니다. 구별되게 살다 보면 불이익 당하는 것 꽤 많습니다. 오늘처럼 살다 보면 바보, 등신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고지식하다 말은 좋게 말한 거죠. 그냥 바보같이 얼떨이가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그런 세대에서 말씀대로 구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박명철한 선생님 쓴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에 한 이름이 없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97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IMF 터졌습니다. 그렇죠? 무지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직장 다니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형제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하다는 겁니다. 정말 능청세 없을 정도로, 그게 안다는 할 정도로 아주 신앙적이게 아주 보수적인 신앙 같은 사람. 직장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직장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직장에 대한 조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기업은 안 됩니다. 중소기업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 안 지키는 회사는 안 갑니다. 주일 지키는 교회 직장 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장이 안 믿는 직장 가게 하옵소서. 세상 믿어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사장이 안 믿는 기업에 가게 없어서 그렇게 기절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그런 회사는 눈에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기도해서 그런 회사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사장이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문제 생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술 먹는 문제 생기겠죠? 회식하면 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은 사장이 주는 술도 안 먹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릴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걸 안 먹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장이 신임을 더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점점 신앙이 자라고 뿐만 아니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승진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제 IMF 터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와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을 또 일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 그때도 이 청년 사장한테 나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주일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도 사장은 계속 이 사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좌우하는 이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원이 되고 이 회사의 모든 걸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회사가 잘못된 것에 돈을 투자하고 거짓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 되죠. 이게 회사 임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비리를 뻔히 안다는 거죠. 어떻게든 고민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사장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장이 그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걸 포기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죠? 포기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청년이 한 것은 뭐냐? 사장도 노라고 하니까 결국 회사에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좋은 직장, 그런 좋은 직분을 네가 대표겠지냐? 네가 제정신이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들어갈 때, 그 회사 들어갈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보고도 그냥 그 회사 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임원으로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회사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면 결국 지난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양심을 속이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이라는 거죠. 그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눈 한번 까보면 내게 수천만이 들어올 수 있고 수억이 들어올 수 있고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죠? 작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크면 클수록 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죠? 사람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놀리죠. 저런 꼴입니다. 그죠? 어이구 저런 등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진짜로 내 제자구나. 네가 진짜로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네가 진짜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누굴 찾으러 오십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의인을 찾아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쟁이가 구별되는 거 아시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구별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양과 염소 구별되는 것도 아시죠? 사람 눈에는 거의 비교 안 됩니다.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구별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 이왕 불못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모릅니다. 알죠?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새 애들 이 브레이스 차고 다니는 거 많죠, 그렇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하십시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러나 말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건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을 때 꺾으셔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손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예수 믿고 나서 거지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씀 안 했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 반만 떼어서 재산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내가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번 돈 있으면 몇 배 갚아줍니까? 네 배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알면 삭개오는 거지가 됐대요. 그게 거룩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거 지금부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속해 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2017년 한 해 시작됐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거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부터 새로운 해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운 사람 없죠? 높은 걸 세워야 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금년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형상이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곡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없어졌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갈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본어겐입니다. 저 본어겐.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너 이거 해라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가시면 됩니다. 금년 한 해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사업, 이 행동,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고 주변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살면서 구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아? 아니면 더하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나 잘하랍니다. 너나 잘해. 그래서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해도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그게 그들이 순순히 믿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거룩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별되는 삶. 쉽지 않지만 하나님, 금년에 작년에까지는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 하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만하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데요. 그렇게 지낸 것이 있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금년에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